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에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해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오자키 야세이사 후생 노동상은 10일 참의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난 8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연내를 목표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외 거주 피폭자들을 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일부터 타이완 중북부 신주현 군사기지에서 중국의 공격을 가상한 제31차 한광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직접 훈련 현장을 시찰해서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잇따라 실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날 실탄 훈련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위도와 경도를 공개하고 훈련 기간에 선박과 항공기들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5월 타이완과의 장관급 회담에서 타이완 독립 불가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타이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 일부 독립 노선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와 관계 회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지난 8일 로드리게스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즈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로페즈 당수의 부인인 릴리안 틴토리 씨를 만났습니다. 양국 관계는 올 들어 미국이 자신의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주장으로 한층 악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지상군 800명이 지난 8일 예멘에 상륙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집트 안보 소식통들을 인용해 각각 150에서 200명으로 이루어진 4개 부대가 예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을 격퇴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아랍권 동맹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남부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고 반군에게 빼앗긴 수도 산하 지역을 탈환할 계획입니다. 예멘 당국자들은 아랍 동맹군이 최소 2천여 명 예멘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알자지라 방송은 아랍 동맹군 숫자를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00만 여년 전에 살았던 새로운 고대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E-Life라는 학술지에 이번 발견을 발표하며 새로 발견된 인류를 호모 나레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호모 나레디는 직립보행을 하고 키는 150cm이며 몸무게는 45kg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손과 발이 인류와 비슷하지만 갈비뼈, 어깨, 골반은 원시 영장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인류 화석 지구의 깊은 동굴에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은 총 1,500조각으로 최소 15명의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호모 나레디가 250만에서 28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11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 평안 남북도와 함경 남북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을 가정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마크 리폴트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Because we ultimately need the Chinese to do more in terms of engagement.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가 지난 5년간 모두 64차례에 달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과 외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 평안도와 함경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황해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의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관련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후속 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이 당국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 검토 등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적의 도발에 항상 대비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복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들어선 고폭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폭실험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그간 활발히 진행하던 고폭실험을 하지 않는 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징후일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고폭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얘가 잘 터지나 안 터지나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많은 그런 연습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험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겠죠.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목함 지뢰와 폭격 도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한국군의 작전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세적 DMZ 작전 수행과 치고 빠지는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해 유형별 작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 한국 국방부가 DMZ 내에서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한의 지뢰와 폭격 도발 이후 긴밀한 미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대응 능력을 숙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선 9월에서 11월 사이 꽃게 성어기를 맞아 조업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 경비함이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 북방 한계선을 10회 침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남측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의 대응에 중서부 지역 북한군 고사포 부대의 감시 강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이렇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아직 없다고 말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다음 달까지 연이어 예정된 관련국 정상들 간의 회담을 북핵 문제 진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긴장 완화를 위한 이른바 8.25 합의를 이루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있은 윤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불확실성 및 불가측성에 빚어볼 때 8.25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일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우방들과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8.25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 여론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자 차원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는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과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동시에 핵 개발을 포기할 때 북한이 얻을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외교 일정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하순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그리고 다음 달 16일엔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회담들을 균형 잡힌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어렵게 내린 전략적 결단이었다며 일각의 우려가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전승절 전후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했다며 다음 달 미한 정상회담이 동맹 발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진정성 있는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열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어지는 진정성 있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9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좀 더 많이 관여하길 촉구한 것은 좋은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ecause we ultimately need the Chinese to do more in terms of engaging with Pyongyang.
리퍼트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어지는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열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th of our leaders will work together to push the alliance in new directions into 21st century issues such as.
리퍼트 대사는 미한 동맹을 사이버와 우주, 국제 보건과 에너지, 환경 등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일정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치 국면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북 억지력이 한국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쿠바나 미얀마 또는 이란처럼 진지하고 신뢰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가 모두 64차례에 달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엔 한 차례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지난해 6월 12일 강원도 화천 인근을 시작으로 5차례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고 올해는 7월 2일과 11일에 이어 지난달 4일 목함줄에 도발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경비정의 소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도 2010년 2차례에서 2013년 9차례, 지난해 13차례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차례나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체제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외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이 단체 분석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북한의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 발표한 2015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국가별 실태 북한 편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정권이 모든 국내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모든 통신을 규제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언론인은 노동당 당원이고 모든 매체는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 방송을 듣는 행위와 반체제 출판물을 소지한 행위는 반역죄로 간주돼 노동교화형이나 징역형, 심지어는 사형선고까지 받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며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될 수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VD 기구 보유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밀반입된 DVD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중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의 3분의 1가량은 텔레비전을 통해 외국 방송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를 통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은 아직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는 일부 당국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는 과학자나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접근이 도서관이나 직장의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국제태권도연맹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지난 13년간의 ITF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그 취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계 최고의 인사인 장 위원은 지난 8일 저희 BOA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간 태권도 협력을 가속화시킨 것을 재임시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올가을 남북 간 태권도인들의 교차 방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장웅 IOC 위원과의 인터뷰를 오늘과 내일 두 차례 나눠서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장웅 명예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예, 뭐 속 시원치는 않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시원치 않다라는 건 아무래도 건강 문제를 예,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건 뭐 예.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ITF 신임 총재가 이제 최근에 선출됐고요. 장 총재께서는 예. 종신 명예총재가 되셨는데 이렇게 예. 그 조직의 공식 수장 자리를 물려주시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본은 그 한 2, 3년 전부터 빨리 이제 젊은 피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신조, 일생 신조 자체가 물러나는 것을 제때 물러나야 한다. 그거의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에게도 기여하고 동무들에게도 기여하는 것보다는 신조입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것으로 갑자기 건강이 좀 나빠졌습니다.
예.
이 갑작스러운 이제 사망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뭐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물론 건강 문제가 굉장히 그 개인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게 좀 정상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갑자기 심장이 그 심장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 여기에 저 비엔나에서 예, 구급 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뭐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 예. 평양에서 수술도 받으셨다는
예, 예, 들어가서 예, 수술을 그 급한 수술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개인적인 문제지만 워낙 또 국제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이라 이게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만 남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된 예.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특히 북측의 이 대표적인 스포츠 외교관인 장 총재께서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시면 남북 스포츠 교류, 더 나아가서 미국 뭐 이런 그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역시 뒷걸음치는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괜한 걱정인가요?
그건 공연한 그 우려고 공연한 의구심입니다. 제가 뭐 그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스포츠 외교관은 되지 못하는 거고 그저 한 명의 병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국제적인 지위도 좀 구축이 되고 인맥이 많이 형성됐으니까 그 다른 데서 보는 시각에서는 평양의 장웅 IOC 위원이 체육을 뭐 대변하다시피 대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많이 나왔고 제가 뭐 죽거나 없어진다고 해서 공화국에서의 이 스포츠 외교가 뭐 단절되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ITF 총재를 2002년부터 하셨으니까 뭐 거의 13년 예.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오랫동안 조직을 이끌어오시면서 뭐 어려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만큼은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일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최영희 총재님 위원으로 해서 이제 ITF 고위 상층 6명을 그 최영희 총재 세상 떠나기 한 3일 전 그 침대 옆에 불러놓고 위원을 남기는 자리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뜻밖의 제가 이거 농구 선수였는데 이거 태권도라는 전혀 파악 없는 여기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최고의 난관이 이 ITF 이 고위 상층 인물들과 민족 협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저 왜 저 북조선 이 체육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관이죠. 소방에서는.
예.
차관 하던 농구 선수 출신이 왜 ITF 수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그 뒷소리도 많았고, 그, 이 고름고름, 그저 이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되니까 그들 모두의 마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심장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말년에 그 시험층으로 나갔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 마음 얻는 것이 가장 곤란했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셨고
예.
반년에 어렵더라도 좀 문제가 풀려서 결국은 성과로 예. 남게 된 일들 그래서 또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있으셨겠죠 당연히.
우선 제일 큰 게 IOC에서 내가 그 약자로 ITF 프레지던트로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ITF 아 이거 너 그 국제 테니스 연맹 회장 됐냐? 아 그럽니다.
네.
이거 ITF란 아주 종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제는 그들 속에 ITF 하면 그 테니스가 아니라 이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게 각인돼 있습니다. 이거 저로서는 가장 그 자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예, ITF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히 태권도계의 극심한 반목,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히는데 장 총재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특히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 뭔가 그 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성과가 몇 년 동안 있었죠 분명히?
저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태권도가 민족도 분열이 되는데 태권도까지 분열되어 있냐. 이게입니다. 이거에 제가 처음 이제 이 ITF라는 황무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데 발을 들여놓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총재로 계시던 그 김은용 박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태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 이제 후대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다, 후대. 그, 김은영 선생이 저보다 5년 후인데, 김은영 선생님 대 이게 뭐 해결이 나야 되겠냐.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것이 그 40년 역사에 처음으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할 때 8월 20일인가 MOU를 이제 만들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예.
이거의 첫 번째 문건이고, 다음번 문건이 이제 조정원 박사가 이제 그 WTF 총재로 그 된 다음에 2006년 도하에서 12월 2일 아시안 게임 때 다시 MOU를 또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지난해 구체화된 것이 지난해 그 8월 21일 남경에서 제2차 청년 올림픽 경기 기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 국제올림픽 관리를 참가한 데서 MOU가 아니라 우정서를 채택한 겁니다.
예.
우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우정서 채택한 것이 결국 두 태권도 연맹 사이에 불화를 가시고 화목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8월달
예.
WTF와 주고받은 의정서 거기서 사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북측 선수들뿐만이 아니죠. 포함한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이었는데 당장 목표로 잡았었던 그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하셨고요. 그럼 2020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는 뭔가 좀 진전이 있을까요?
도쿄 올림픽 경기 문제는 지금 IOC와 WTF와 이 협상이 그 추진되고 있고 예. 어떤 방식으로 참가하겠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올림픽 때야 꼭 이제 그 WTF, ITF 같이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 복잡한 문제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게
예.
ITF는 독자적인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는 반면에 다시 말해서 ITF가 WTF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예. ITF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그대로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WTF는 그건 아니고 WTF라는 우산 아래 ITF가 합류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올림픽에 출전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WTF라는 우산 아래 참가해도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이 현재 인정연맹 28개이기 때문에 그 인정된 연맹 28개 안의 범위에서 세부 종목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WTF 모자를 쓰고도 레슬링처럼 두 개 종목, 두 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IOC와 WTF와 토론을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ITF가 WTF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노인에도 불리하다. WTF도 불리하고 ITF도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WTF도 공감을 한 상황인가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제는.
네, 북한의 장훈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장 위원과의 인터뷰 2부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말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라선시 수재민들을 위해 긴급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89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8일 북한에 수해복구 특별지원금 26만 스위스 프랑, 미화 27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발표한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이번 추가 자금이 라선시 수재민 1,300여 가구에 식수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예비 구호품 등을 구축해 놓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앞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긴급기금으로 미화 21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가 이번에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제공하는 자금은 총 46만 2천 스위스 프랑, 47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8월 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 이어 8월 22일과 23일 라선시에 내린 집중호우가 북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홍수로 8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으며 6,473가구 2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24명이 사망하고 라선시 일대에서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피해 규모가 큰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홍수 피해 대응에 15일 동안 이재민들에게 하루 500g의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외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식량계획 WFP 등 UN기구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보건의료세트와 물탱크 4개를 지원했고, 세계식량계획은 고단백 영양과자 5.5톤을 지원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긴급 어린이 지원세트를 제공했고, 식량농업기구 FAO는 임시발전기 2대를 지원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위원회 ICRC는 나선 씨 수재민을 돕기 위해 북한 정부에 석유 690리터와 의료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사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수재민 908가구에 비식량 구호품을 지원했고 라선 씨 수재민들에게도 구호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현재 홍수로 인해 깨끗한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난민 의무 수용 계획이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프랑스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ISIL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동부에서 50년 만에 폭우로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도 유럽 난민 사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올해 난민 16만 명을 유럽연합 나라들의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벌써부터 여러 나라가 반대 입장을 밝혔군요.
네, 동유럽 국가들인데요.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은 이미 지난 4일 의무적인 난민 분산 할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체코와 슬로바키아 고위당국자들은 9일 다시 융커 집행위원장의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폴란드의 에바 코파츠 총리는 경제적 이민자는 받을 수 없지만 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헝가리는 뭐 난민 소식 전할 때 자주 이제 언급이 됐던 나라인데 이 난민들 때문에 이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헝가리는 터키와 그리스, 세르비아 등을 거쳐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관문인데요.
예.
이미 난민 처리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융커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난민 수용국 목록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하는 남유럽의 그리스와 이탈리아도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예, 나라마다 뭐 경제력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민 할당 수용안을 둘러싼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안에 따라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해야 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상한선 없는 난민 할당 합의가 필요하다며 더욱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법무장관 내무장관 회의에서 이번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독일은 벌써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민 지원에 아주 적극적이네요.
네, 독일 안에서도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온 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한편 독일이 급속하게 고령화하면서 앞으로 심각한 노동인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될 거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지난해 20만 명의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는데요. 올해는 그 4배인 80만 명에 달할 거란 예상입니다.
예, 수십 년 전에 그 유대인을 인종 청소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그 행렬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서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더욱 늘고 있는데요. 9일 하루 동안에도 3천여 명의 난민이 세르비아에서 헝가리 국경을 넘었고 또 비슷한 규모의 난민들이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들은 주로 4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 등이 많은데요.
예.
폭력을 피해서 유럽에 온 난민들입니다. 여기에 중동 다른 나라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일부 일자를 찾아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에 온 경제적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일 텐데요. 이 프랑스가 마침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을 밝혔군요.
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발스 총리는 시리아 주변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의 난민 캠프에 이미 400만에서 50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예.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시리아 사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ISL에 대한 공습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발스 총리는 프랑스군이 이미 시리아에서 항공 정찰 임무를 시작했다며 다음 주 15일 프랑스 의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과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예, 그럼 프랑스가 지금까지는 그 연합군 공습에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ISR에 대한 공습에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시리아 내전은 아주 복잡한 양상의 전쟁입니다. 바사르 알 아사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군이 일단 있고요. 이에 대항하는 온건파 반군이 있습니다. 또 시리아 동부 넓은 지역을 점령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즉 ISR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 등 서방국들은 온건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리아에 대한 ISR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은 미국이 주도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동맹국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ISIL에 대한 공습만으로 시리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발스 총리는 정치적 해법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사드 정권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으며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발스 총리는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부와 대화하고 있으며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곧 파리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시리아 관련 소식 계속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 보도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표명했네요.
네, 러시아가 시리아의 군사 장비와 병력을 공수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전차 양육함 두 척과 수송기 여러 대, 또 소규모 부대를 최근 며칠 사이에 시리아에 보냈다고 레바논과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9일 VOA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수물자를 공수했다고 확인하면서 이 같은 활동은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사안이 다시 언급이 됐군요.
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케리 장관이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더 큰 폭력 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나토는 어떤 우려를 밝혔습니까?
나토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엔스 스톨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개입은 시리아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미국은 러시아군 수송기가 시리아로 군사 장비를 수송하지 못하도록 유럽 일부 나라들의 비행 금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가 미국의 요청 때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 군 수송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은 수송기가 인도 지역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럽을 통해 시리아로 가지 못하게 된 러시아 수송기들은 이란을 통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이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항공기에 영공 통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군사 지원 차원이지 러시아가 직접 시리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에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파견돼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동부 이들리브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러시아 공군만 운영하는 최신 수호의 34 전투기로 보이는 기체가 목격되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려대로 러시아가 실제로 군사 개입을 한다면 시리아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과 연합군은 시리아 운건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ISR을 겨냥한 공습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사드 정권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으며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에 돌입할 경우 시리아 내전 사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흐를 것입니다.
예, 시리아의 여러 세력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순위파 무장 테러 집단이죠. 이 ISIL인데 이 단체가 또다시 노르웨이 또 중국인 인지를 공개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이 9일 발행한 잡지의 인질들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노르웨이인 그림스가드 오프스테트와 중국인 판징후이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싣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데려가려면 돈을 내라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나라 정부도 납치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까?
노르웨이는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오프스테드 씨가 지난 1월 ISR의 인질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 조직과의 협상은 없으며 몸값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ISR의 주장을 계속 확인 중이라면서도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한 점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예, 중동 지역은 비단 시리아뿐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이집트가 예멘에 병력을 보냈네요.
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집트 지상군이 지난 8일 예멘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파병되는 이집트군은 약 800명 규모인데요. 대대급 4개 부대가 탱크 장갑차와 함께 예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멘은 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고 인접국인 또 사우디와 갈등을 벌여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집트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아랍권 동맹군이 예멘 방공 공습을 시작한 직후 지상군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난 뒤 실제로 병력을 보낸 겁니다.
네, 이집트가 과거에도 예멘에 이렇게 병력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1962년 나세르 대통령 시절인데요. 당시 북예멘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이집트는 7만 명의 병력을 파병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 그 엄청난 무더기비가 내렸군요.
네, 일본 동부는 현재 18호 태풍 아타위의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동부의 간토와 도호쿠 지역 일부에 50년 만에 큰 무더기비가 내려서 10명이 실종되고 1명이 부상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15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4일간 600mm에서 이상의 비가 왔고요. 앞으로 200mm 가까운 비가 더 올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예, 이 태풍 아타우 때문에 그 동해 지역에도 이제 파도가 크게 일어서 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마을이 거의 물에 잠겼더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에 나온 마을은 이바라키현 조소란 곳인데요.
예.
폭우로 불어난 강물로 제방이 무너져서 40평방킬로미터 가까운 면적이 침수됐습니다. 깊은 곳은 무려 5미터 가까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간토 지방에서 하천이 범람한 건 198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100여 가구가 물에 잠겼고 최대 2만 2천 명의 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럼 이 태풍 아타우가 일본에 이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기상당국의 예상 태풍 경로를 보면요. 한반도가 아닌 정북쪽으로 일본의 정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또 11일쯤이면 저기압으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여서 한반도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소식이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서 평안도와 함경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황해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0도.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23도. 개성은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23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역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 해산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자강도 강계 역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16도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김영곤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결의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선 재적 의원 60명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날 절차 투표에서 찬성 58표 대 반대 42표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주 다시 한번 절차 투표를 진행해서 민주당에 부담을 줄 계획이고 하원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미 이란 핵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상원 의원 수는 42명입니다. 미국이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와 관계 회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지난 8일 로드리게스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즈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국 관계는 올 들어 미국이 자신의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주장으로 한층 악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해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은 10일 참의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난 8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연내를 목표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외 거주 피폭자들을 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일부터 타이완 중북부 신주현 군사기지에서 중국의 공격을 가상한 제31차 한관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직접 훈련 현장을 시찰해서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잇따라 실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날 실탄 훈련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공개하고 훈련 기간에 선박과 항공기들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5월 타이완과의 장관급 회담에서 타이완 독립 불가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타이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일부 독립 노선을 경고했습니다. 이집트 지상군 800명이 지난 8일 예멘에 상륙했다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집트 안보 소식통들을 인용해 각각 150에서 200명으로 이뤄진 4개 부대가 예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을 격퇴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아랍권 동맹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남부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고 반군에게 빼앗긴 수도 사나 지역을 탈환할 계획입니다. 예멘 당국자들은 아랍 동맹군이 최소 2천여 명 예멘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0만여 년 전에 살았던 새로운 고대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E-Life라는 학술지에 이번 발견을 발표하며 새로 발견된 인류를 호모 나레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호모 나레디는 직립보행을 하고 키는 150cm이며 몸무게는 45kg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손과 발이 인류와 비슷하지만 갈비뼈, 어깨, 골반은 원시 영장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인류 화석 지구의 깊은 동굴에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은 총 1,500조각으로 최소 15명의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호모 나레디가 250만에서 28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